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런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운동선수로서 스스로 상을 얻고자 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처하고 견디고 이겨야 하는 내용으로 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육상선수의 내용과 비견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장성해서 유업을 물려받아 그 기업을 잘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양육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로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역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는 2장 11절, 26절, 3장 5절, 3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것들에 언약하고 있는 것이 역시 무리가 아닙니다. 결국 허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참된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교훈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인권이 강조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의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바로되기 위해서는 바른 인격의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이들의 훈육에 체벌까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하였지만 요즘 인권 옹호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자신의 친자식에게라야 체벌의 분노를 실지 않고 사랑의 체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라야 징계와 구절함이 효력이 있을 것이고 당사자도 내가 바르게 되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채찍을 드신다 하는 서로의 이해가 가능할 때 이 징계와 체벌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익한 논증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만이 친백성이 아니냐, 친자식을 징계한다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는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바울조차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그렇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 증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방인 철학자들을 향해서 선언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같은 한 혈통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민족이니 그들만을 자신의 백성이요 소유라고 구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자신의 친백성이요 자녀로 인치셨음을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역시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쉽게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나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자식으로 대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구속의 은혜에 참여함을 감사하는 그런 친백성으로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직은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역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앞에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이면서 경주하는 각자의 스스로의 훈련에 비유했던 내용에 이어서 어쩌면 서로 치고받는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권투 경기 같은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육상도 그렇지만 권투도 이게 예전에 이스무스 경기에서부터 역사가 오래된 그런 운동 종목입니다. 다만 상대를 죄와 싸우되 라는 설정을 함으로써 역시 우리 각자 지상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대상이 죄라고 말함으로써 결과적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지만 그 어둠의 대상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직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장 14절에 같은 증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을 말한다고 해도 누구보다도 죄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해도 주님만큼 피 터지게 싸워본 경험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면서 선택된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대표로 상징되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채찍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통에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행함으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사도의 위로를 온전히 의를 행함으로 죄와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역으로 얘기하면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는 자식은 반드시 훈육을 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자식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아버지는 자식을 미워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직도 학생으로 있는 청년으로 있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인용된 내용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5절에 상반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역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그 첫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자식이 잊어버린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안타까움으로 끝나고 훈육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권면하신다 그런 말씀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부름 또는 옆으로 부름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더욱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고 더욱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5절 하반절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부성의 더욱 친밀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책망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책망을 듣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책망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당하던 욥은 친구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직접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자식을 보다 오래 아니 하나님 같으면 영원히 가까이에 두기 위해서 짧은 순간 동안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징계하심 파이데이아라는 양육, 교육, 어린아이들을 훈육하는 그런 낱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이 불완전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이나 권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6절에 그랬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아들을 단련하는 아버지 역시 그 마음은 편치 못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확인시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그 징계받는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징계를 넉넉히 이기고 믿음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6절 하반적인데 이 채찍질 참 힘드는 거죠. 회초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유한다면 아마 더 옳을 것 같지만, 여기 채찍질, 마스티고라는 말은 매질하다, 응징하다, 징벌하다. 그런데 사전에서 그 단어를 고문하다, 괴롭히다 라는 더욱 가혹한 그 형태의 처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시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훈육의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채찍질 같은 시련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분명함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채찍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채찍이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욥이 그런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완전히 잃는 무시무시한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사탄의 참소대로 욥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욥에게 그러한 시험을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징계이든지 채찍질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라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가한다면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서 1장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욥에게 두 번째는 뭐랍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서 2장 5절입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사탄은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찬양의 반대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나중 이런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려내신 후에 항상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참소하던 자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이죠.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징계가 감사가 되고 찬양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징계나 시험일지라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확신도 우리 모두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가져오는 것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로 앞구절의 확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잘못 가는데도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과 어울리는 내용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7절 상반인데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의 표현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적극적으로 징계를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비단 솔로몬을 통한 권면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이 어떤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는 우리의 무사히 지나가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가를 미처 알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어보거나 다른 어려움을 당해보고서야 우리의 무탈한 일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부모들의 건강 문제를 겪고 나서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무사한 일을 일깨우시기 위한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7절 중반에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사한 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나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요란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의인으로 살았던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잘 굴러가고 돌아갈 때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은 말이죠. 그의 모든 시험을 다 겪은 후에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다가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7절 하반장인데 옛날 우리 속담에 아버지 없는 자식은 불량아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엄하게 키운다고 해도 아버지만큼은 강한 훈육을 못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또 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매질했다면 폭력으로 오해받기 쉬운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아버지라는 자리는 사랑의 표현이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셨다면 역시 그를 자신의 사랑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셨다면 역시 그를 자신의 사랑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이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운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영원한 영의 아버지로부터 간섭받는 자녀라는 감사와 자긍심으로 빛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의를 행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태성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참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가능하게 된 것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권면까지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받지 않은 자녀는 없다는 거죠. 그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역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징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기뻐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이 징계와 고난이 참과 거짓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징계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없다면 오히려 슬퍼해야 할 것으로 주님께 오히려 하나님 저는 친자식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싸움과 고난이 진정으로 죄와의 싸움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된 싸움이라면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의식할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징계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더욱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리시지 않으셨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의 태성이 사생아와 같은 죄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아들로 대우하셔서 징계하시고 바로 세우시려는 사랑의 채찍에 확신과 감사로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